그때에 가이사 아구스도가 영을 내려 천하로 다 호적하라 하였으니 이 호적은 구레뇨가 수리아 총독이 되었을 때에 처음 한 것이라. 모든 사람이 호적하러 각각 고향으로 돌아가매 요셉도 다윗의 집 족속이므로 갈릴리 나사렛 동네에서 유대를 향하여 베들레헴이라는 다윗의 동네로 그 약혼한 마리아와 함께 호적하러 올라가니 마리아가 이미 잉태하였더라. 거기 있을 그때에 해산할 날이 차서 첫 아들을 낳아 강보로 싸서 구유에 누였으니 이는 여관에 있을 곳이 없음이로라. 그 지역의 목자들이 밤에 밖에서 자기 양떼를 지키더니 주의 사자가 곁에 서고 주의 영광이 그들을 두루 비추매 크게 무서워하는지라. 천사가 이르되,
무서워하지 말라. 보라, 내가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너희에게 전하노라. 오늘 다윗의 동네에 너희를 위하여 구주가 나셨으니 곧 그리스도 주시니라. 너희가 가서 강보에 쌓여 구유에 누여있는 아기를 보리니 이것이 너희에게 표적이니라
하더니, 호련히 수많은 천군이 그 천사들과 함께 하나님을 찬송하여 이르되,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하나님이 기뻐하신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
하니라. 천사들이 떠나 하늘로 올라가니 목자가 서로 말하되,
이제 베들레헴으로 가서 주께서 우리에게 알리신 바 이 이루어진 일을 보자
하고 빨리 가서 마리아와 요셉과 구유에 누인 아기를 찾아서 보고 천사가 자기들에게 이 아기에 대하여 말한 것을 전하니 듣는 자가 다 목자들이 그들에게 말한 것들을 놀랍게 여기되 마리아는 이 모든 말을 마음에 새기어 생각하니라. 목자들은 자기들에게 이르던 바와 같이 듣고 본 그 모든 것으로 인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찬송하며 돌아가니라.
오늘 본문인 누가복음 2장 1절부터 20절 말씀을 가지고 낮은 곳에 임하신 예수님이 구세주이십니다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우리가 누가복음을 묵상하고 있는데 이 누가복음에는 몇 가지 특징이 있습니다. 먼저 다른 복음서들에 기록되어 있지 않은 예수님에 관한 이야기가 많이 기록되어 있다는 겁니다. 누가복음의 약 40% 정도의 이야기가 다른 복음서에서는 기록하고 있지 않은 이야기들인데 누가는 이 이야기들을 굉장히 디테일하게 묘사합니다. 아마도 의사였던 누가가 그 의사가 가진 어떤 관찰력으로 예수님에 대해서 잘 관찰하고 세밀하게 우리들에게 어떤 정보들을 전달해 주고 있는 것을 우리가 이 누가복음을 통해서 또 사도행전을 통해서 우리가 발견할 수 있습니다. 또 다른 특징은 여성의 신분과 사역을 굉장히 중요하게 다룬다는 겁니다. 1장을 통해서 요한을 잉태한 엘리사벳 그리고 예수님을 잉태한 마리아와 그들의 신앙 고백에 대해서 우리가 볼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내일 묵상하게 될 본문에서는 성전을 떠나지 않고 주야로 금식하며 기도했던 안나 이야기에서도 이 누가복음이 어떤 여성이 가진 믿음이 얼마나 귀한지에 대해서 말하고 남자 이야기를 하면서 또 여자 이야기를 항상 어떤 교훈으로 항상 제시하면서 신분과 사역에 있어서 이렇게 남녀가 평등을 이루고 있음을 우리가 이 누가복음을 통해서 볼 수 있습니다. 누가복음 13장을 가면 예수님께서 18해 동안이나 귀신 들려서 이렇게 구부라진 한 여인을 안식일에 고치시는데 고치시고 나서 그 여인 그것을 비난하는 사람들에게 이 여인을 향해서 아브라함의 딸이라고 부르시는 장면이 나옵니다. 아브라함의 아들이라는 표현은 좀 익숙한데 이 아브라함의 딸이라는 표현은 굉장히 독특하고 생소한 표현인데 예수님께서 이 여인을 얼마나 귀히 여기시는지를 우리가 이 누가복음을 통해서 볼 수가 있습니다. 또 한 가지 특징은 어떤 사회적인 약자에 대한 하나님의 긍휼과 도우심이 많이 나타난다는 거예요. 엘리사벳만 해도 제사장의 아내였지만 사실은 불임으로 인해서 손가락질 받는 여인이었고 또 마리아는 평범한 마을의 평범한 여인이었습니다. 그리고 이 마리아는 자신을 돌보시는 하나님의 어떤 긍휼하심에 감사해야 하면서 자신이 얼마나 비천한 여인인지를 고백하고 또 그런 자신을 사용하시는 하나님을 노래하죠. 그리고 오늘 본문에서도 이 하나님께서 이 약자를 통해서 일하고 계신 것 우리가 본문을 통해서 발견할 수 있어요. 그리고 무엇보다 예수님께서 참 약함 중에 태어나신 분이시고 그럼에도 그 예수님이 천하를 구원하실 만한 구세주였다라는 것을 우리 오늘 본문을 통해서 볼 수 있습니다. 먼저 1절과 2절을 보시면 그때에 가이사 아구스도가 영을 내려 천하로 다 호적하라 하였으니 이 호적은 구레뇨가 수리아 총독이 되었을 때에 처음 한 것이라. 가이사 아구스도는 가이우스 옥타비아누스를 말하는데 예수님께서 태어나셨을 당시에 로마 제국의 황제입니다. 이 아구스도라는 말을 우리는 아우구스투스라고 하는데 이 말의 뜻은 존엄한 사람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아우구스투스는 클레오파트라의 남편이었던 옥타비아누스와의 정치 싸움에서 정권 싸움에서 이겨서 황제에 오르게 되는데 그전에 거의 한 100여 년 동안 내전이 계속된 로마의 평화와 질서를 가져오게 되고 또 뭐 정치, 경제, 군사적으로도 굉장히 뛰어난 업적을 남깁니다. 그래서 로마인들은 이 아우구스투스가 죽은 뒤에 그를 신으로 숭배하기도 했습니다. 이런 황제가 다스리던 그때라는 것이죠. 거칠 것이 없는 또 인생의 장벽이라고는 없는 하고 싶은 것을 다 하면서 살 수 있는 힘을 가진 황제가 명을 내려서 천하로 다 호적하라고 합니다. 호적하라는 것은 일종의 인구 조사를 하는 것인데 세금을 효율적으로 수고하고 또 제국을 효율적으로 통치하기 위해서 이 아우구스투스가 로마 전 제국에 명을 내려서 일종의 인구 조사를 하도록 한 것이죠. 그래서 이 명령 때문에 요셉도 호적하기 위해서 고향으로 돌아갑니다. 3절부터 5절 말씀을 보시면 모든 사람이 호적하러 각각 고향으로 돌아가매 요셉도 다윗의 집 족속이므로 갈릴리 나사렛 동네에서 유대를 향하여 베들레헴이라 하는 다윗의 동네로 그 약혼한 마리아와 함께 호적하러 올라가니 마리아가 이미 잉태하였더라. 황제의 명령을 어길 사람이 감히 누가 있겠습니까? 그래서 요셉도 호적하기 위해서 마리아와 같이 베들레헴으로 갑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예수님이 태어나시죠. 우리 6절, 7절 보시면 거기 있을 그때에 해산할 날이 차서 첫 아들을 낳아 강보에 싸서 구유에 누웠으니 이는 여관에 있을 곳이 없음이러라. 여러분 사실 오늘 본문이 어떤 분명한 대조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주목해야 합니다. 어떤 대조입니까? 모든 권력을 다 가지고 명을 내리고 또 원하는 것은 다 할 수 있는 로마 황제와 부모가 그 황제의 명 때문에 고향으로 가다가 태어나시게 된 예수님이 대조되고 있는 것이죠. 화려한 옷과 관을 쓰고 명을 내리고 있는 황제와 구유에 뉘어진 채 강보에 쌓여있는 정말 보잘것없는 이 예수님이 대조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이 이 예수님이 얼마나 작고 연약하신 분이신지를 이 로마 황제 아우구스투스에 비해서 이 예수님이 얼마나 참 부족한지를 우리들에게 보여주는 것인데 그런데 여러분 이 작고 연약하신 분이 세상을 죄에서 구원하시는 구세주시라는 것을 여러분이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11절 보시면 오늘 다윗의 동네에 너희를 위하여 구주가 나셨으니 곧 그리스도 주시니라. 너희가 가서 강보에 쌓여 구유에 누여있는 아기를 부리니 이것이 너희에게 표적이니라 하더니 주가 나셨다는 표적이 뭐라는 겁니까? 보좌에 누인 아기가 아니라는 겁니다. 강보에 쌓여서 구유에 누여있는 아기가 주가 나셨다는 표적이라는 겁니다. 그런데 그 아이가 구주, 세상을 죄에서 구원할 구원자이시고 주인이시라는 것이죠. 황제의 힘 앞에서 부모님은 아무것도 할 수 없었습니다. 그리고 그 황제의 힘 때문에 예수님은 구유에 누일 수밖에 없는 작고 초라한 모습으로 태어나셨습니다. 그런데 이 예수님이 수많은 천군이 천사와 함께 하나님을 높이는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시라는 것이죠. 황제는 자신이 가진 힘으로 그 땅의 평화를 가져오려고 했습니다. 그가 가진 힘으로 군림하고 그가 가진 권력으로 나라를 다스리고 그가 가진 명예와 돈으로 자신의 위엄을 나타내고 또 땅을 정복함으로써 그가 다스리는 땅의 평화, 팍스 로마나, 로마의 평화를 가져오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가장 낮은 곳에 임하심으로써 이 땅의 참 평화, 죄인이 하나님과 화목됨을 누리고 죄인과 죄인이 화목되어서 한몸됨을 누리는 그런 평화를 만들어 내신 분이신 줄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14절을 보시면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하나님이 기뻐하신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 하니라. 복음의 능력은 희생과 섬김에 있습니다. 복음은 힘으로 사람을 구원하지 않습니다. 복음은 권력으로 사람을 변화시키지 않습니다. 희생과 섬김, 사랑과 헌신이 구원과 변화를 만들어내는 것이죠. 그러니 저와 여러분도 그러한 삶을 살아가는 겁니다. 예수님을 보면 이 아우구스투스에 비해서 참 얼마나 연약합니까? 그러나 그 연약함이 그분의 사역에 아무런 방해가 되지 않습니다. 그 연약함 가운데 태어나신 분이 되려 연약한 자를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된다는 것. 그래서 우리도 뭔가 힘을 가지고 권력을 가지며 살 것을 추구할 것이 아니라 예수님처럼 낮은 곳에 임하고 낮은 곳에서 사람을 세워가는 일들을 우리가 감당해 가는 것이죠. 그리고 오늘 이어지는 본문을 보시면 예수님의 탄생 소식을 가장 먼저 알리는 사람이 누구입니까? 목자들입니다. 예수가 나셨다는, 구주가 나셨다는 소식을 가장 먼저 듣게 되는 사람이 목자라는 거예요. 8절부터 10절을 보시면 그 지역의 목자들이 밤에 밖에서 자기 양떼를 지키더니 주의 사자가 곁에 서고 주의 영광이 그들을 두루 비침에 크게 무서워하는지라. 천사가 이르되 무서워하지 말라. 보라 내가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너희에게 전하노라. 목자라고 하면 어떤 생각이 먼저 드시나요? 어떤 푸른 초원에서 막대기를 가지고 흰 양떼를 치는 뭔가 이렇게 낭만적이고 평화로운 목가적인 이미지가 떠오르지 않으십니까? 그런데 예수님 당시의 목자들은 저희들이 가지고 있는 이런 어떤 생각들과는 정반대의 사람들이었습니다. 예수님 당시의 목자들은 이스라엘 공동체에서 제일 하류 계층에 속한 사람들이었습니다. 어떤 죄인 취급을 받았다고 해요. 늘 야외에서, 그러니까 오늘 보면 8절에서도 밖에서 양떼를 지키고 있었다고 하는데 야외 생활을 하다 보니까 안식일 규정을 비롯해서 이스라엘의 어떤 율법을 제대로 지키기가 힘들었을 겁니다. 그렇다 보니 계속해서 율법을 범하는 사람들이어서 죄인 취급을 받을 수밖에 없었던 것이죠. 그리고 주인이 보지 못하는 들판에서 양을 치다 보니 주인 몰래 어떤 양젖이나 양털로 수입을 올리는 일이 빈번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별로 도덕적인 사람들도 아니었습니다. 스가랴 11장에 보면 어떤 목자들에 대해서 소개하면서 목자들이 양떼를 팔아서 자기의 배를 불리고 그곳으로 말미암아 부유하게 되었다라는 표현이 나옵니다. 그래서 목자라고 하면 떠오르는 이미지가 오늘날처럼 뭐 근면, 부지런함, 성실, 사랑, 희생 뭐 이런 것이 아니라 어떤 정반대였다는 것이죠. 비도덕적이고 가까이 하면 안 되고 죄인들이고 또 무식하고 낮고 천한 사람이 그 당시에 목자였습니다. 그런데 이런 목자들에게 천사가 나타나서 예수님의 탄생 소식을 전하는 것이죠. 그 사회의 하류계층이고 비도덕적인 어떤 사람들로 치부되어서 어떤 다른 사람들로부터 터부시 되었던 목자들에게 말이죠. 그런 목자들이 구주의 나심을 목격하는 증인으로 초대되고 하나님을 찬송하는 자리로 초대됩니다. 20절을 보시면 목자들은 자기들에게 이르던 바와 같이 듣고 본 그 모든 것으로 인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찬송하며 돌아가니라. 세상을 죄에서 구원하실 우리 예수님은 가장 낮은 자의 모습으로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리고 그 예수님의 나심을 전하는 그 예수님의 나심을 가장 먼저 들은 사람도 그 당시에 연약한 자, 죄인 취급받는 자, 사회에서 손가락질 당하는 자였다는 것이죠. 그런데 그런 자들이 예배자로 변화됩니다. 낮고 낮은 자리에 임한 복음은 그 어떤 사람도 품고 용납합니다. 그래서 복음은 기쁜 소식입니다. 왜 기쁜 소식입니까? 죄인을 구원하시는 소식이기 때문입니다. 연약한 자를 품는 소식이기 때문입니다. 부자를, 힘 있는 자를, 강한 자를 구원하시는 소식이 아니라 의원이 필요하다고 고백하는 자, 스스로 죄인이라고 여기는 자, 주님의 도우심이, 주님의 긍휼이 필요하다고 고백하는 그런 연약한 자를 들어 변화시키시는 능력이기 때문에 복음은 기쁜 소식입니다. 그러니 우리도 이렇게 연약한 자를 귀히 여길 줄 알아야 합니다. 연약한 자를 돕고 섬길 줄 알아야 합니다. 그들을 온전히 세워가는 일에 좀 우리를 사용할 줄 알아야 되겠습니다. 여러분, 누가복음의 저자인 누가가 데오빌로에게 이 누가복음을 썼는데 왜 썼다고 이야기합니까? 데오빌로가 연약한 자였습니다. 신분적으로는 각하라고 불릴 만큼 귀족이고 높은 자였는지는 몰라도 누가가 보기에는 돌봐야 하고 챙겨야 하고 그가 알고 있었던 바를 더욱더 굳건하게 하기 위해서 누가복음과 사도행전을 써서 보내야만 했던 연약한 자였다는 것이죠. 우리의 삶의 자리에 이런 연약한 자를 돕고 섬기는 그런 자리들이 더욱더 많아질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를 건사하고 우리를 돌보고 우리의 안위를 걱정하는 어떤 시간과 비중들이 점점 늘어날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들이 우리를 통해서 세워지는 시간들, 또 강해지는 시간들, 체험받는 시간들이 저와 여러분의 어떤 삶의 비중 가운데 시간 지나갈수록 더욱더 많아질 수 있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힘이 최고라고 숭배받는 시대에 낮고 낮은 모습으로 오셔서 또 낮은 자를 사용하신 주님께서 우리를 사용하셔서 연약한 많은 사람들을 온전케 하는 일에 귀히 쓰시기를, 그리고 우리는 그 부르심에 언제나 순종할 수 있는 믿음의 사람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